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만 되면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시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소리 내서 좀 같이 인사할까요? 좀 반갑습니다. 시사님하고 좀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이 어린아이를 보고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치원 버스를 타보면요,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탈 때마다 어, 너 왔어? 막 어, 너 왔어? 하고 막 기뻐해요. 애들이 막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뻐하면서 온 거 막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그 어린아이들이 그 서로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해주는 그 모습들이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실 때요, 정말 좀 반가운 마음을 좀 한 번만 더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좀 표현합시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네. 아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어쨌든 3주 만에 어떻게 보면 이 금요 예배 이렇게 쓰게 되는데 참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동일한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가보면 지금도 옛날에 지어놓은 많은 성들이 있죠. 가장 유명하고 큰 성은 뭐니뭐니 해도 이 자금성이겠죠. 그 끝을 알 수 없는 웅장한 크기와 높은 성벽을 자랑하는 그 자금성. 사실 이 중국은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요, 이 도시마다 이런 성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다 성 안에서 살았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 왕들은 이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왕들은 성 안에서만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전쟁의 어떤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혹은 이 다른 도시들을 좀 시찰하기 위해서 이따금씩 왕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던 이 성을 떠나서 장소를 움직이곤 했죠. 그럴 때마다 왕을 따라가는 하나의 상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의 깃발이었습니다. 이 중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떠한 장군을 표시하는 그런 깃발이 있었어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 왕의 깃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가는 곳은 저 멀리서도 병사들이 왕의 깃발을 알아보고 왕을 알현할 준비를 미리 하게 되는 거죠. 그 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백성들은 지금 왕이 성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왕이 특정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동서남북 그 성 사방에 왕의 깃발이 꽂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성에는 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깃발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지금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깃발처럼 우리 안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를 보여주는 깃발과도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삶에 지치고 일이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깃발이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할 때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다 알고 계신데 혹시나 해서 말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입니다. 희락. 영어로 joy. 요즘 말로 하면 기쁨.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교회 막 다니는데 항상 너무 막 지나치게 진지하고 너무 막 우울한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삶보다는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삶을 더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같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내 안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나보고 교회 오겠습니까? 내 안에 정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있을 때, 야, 저 사람의 인생은 뭔가 좀 특별하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살펴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빌립보서의 이 핵심 단어를 하나 딱 뽑아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편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좀 반문해보고 싶어요. 아니 정말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몸이 병들고 아픈 사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 나처럼 사업에 실패한 사람, 나처럼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 나처럼 끊임없이 인생에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사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기뻐하라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현실성 없는 그런 조언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에휴, 사도 바울이 내 처지를 몰라서 그래.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해봐. 어떻게 기뻐하겠어?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했을까요? 바울은 오늘 이 글을 기록할 때 무슨 편안한 소파나 아주 푹신푹신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요, 한 손으로는 맛있게 이 여물은 이 청포도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먹으면서 기뻐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체포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옥살이하고 있어요. 그는 너무나도 춥고 또 여름에는 너무나도 더운 그곳에서, 이 곰팡이 핀 감옥에서 그가 그곳에서 옥사한다 해도 아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힘과 열정을 가졌던 이 젊은이였던 사도 바울이 어느새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지금 인생의 이 황년기를, 황혼역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세 번이나 맞은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나 보고 이 판단을 내려서 그의 시신을 밖에 내던 적도 있었지요. 태장을 여러 번 맞았어요. 인생에 정말 굴곡을 수많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막 골병 들고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요, 이제 나이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에는 힘이 없고 온몸이 늘 뻐근한 거예요. 그런 인생의 노년에 지금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상태로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요, 교회가 그에게 위문품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빌립보 교회도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힘들까 봐 위문품을 보내줬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나처럼 기뻐하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종말로라는 뜻이죠. 요즘 우리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끝으로라는 말이에요. 끝으로. 여태까지 2장까지는 이론적인 얘기를 했고 3장부터 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는데 이 핵심을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어요. 끝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외로움과 그 극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쁨에 세 가지 차원이 있음을 먼저 좀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배가 고프십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막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막 삼겹살 넣어가지고요, 막 쌈장에 싸가지고 막 하나 탁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찌개 다 끓여서 먹고 나면 그 포만감에 막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 기쁨 아시죠? 그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때로는요 이렇게 막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계단도 잘 못 나가고 몸이 아프니까 돈과 시간이 있어도 여행 못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술이나 어떤 특약을 통해서 그 아팠던 무릎과 허리가 깨끗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요. 그게 바로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육체적인 기쁨. 우리 삶에 분명히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쁨은요, 요 육체적인 기쁨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도덕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돈 버는 게 기쁜 것 같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것보다요 좀 딱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아, 참 내가 이렇게 좀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찹니까? TV에 보면은 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달 동네에 연탄을 메고 막 그 봉사하러 가는 이 한국 청년들 그 모습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몸은 너무나도 힘든데 누가 하나 이렇게 인상 쓰면서 봉사활동하는 그 청년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참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이 도덕적인 이 기쁨인 거죠. 이 도덕적 기쁨은요 육체적 기쁨보다 오래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이 육체적인 기쁨 또 이 도덕적인 기쁨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상황이 좋아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몹시 너무나도 고프고 피곤한데 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육체적인 기쁨이 막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저녁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배 터지게 먹은 사람도요 다음날 탁 일어났는데 아침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그 기쁨이 탁 끊기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육체적인 기쁨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이러면 좋다가도요 다음날 탁 일어났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면 막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막 몸도 불편하니까 막 짜증도 나고. 육체적인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 도덕적인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지금 나 혼자 내 가정 하나 챙기기도 바쁘고 다른 사람들 다 보면 풍족하게 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내 가족은 이렇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인가. 막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기쁨 도덕적인 기쁨 이런 거는 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을요 이 두 가지의 기쁨만을 가지고 내 인생은 기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우리는 가져도 가져도 더 가지려 하고요 그리고 또 육체적 기쁨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이에요. 도덕적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그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 음식이 뭐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뭐 랍스타 같은 거 주겠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뭐 스테이크 넣어주겠어요? 아니요 아마 뭐 매일 똑같은 이 부시맨 빵 같은 거 갖다 넣어줬을 거예요. 이 푸석푸석한 빵 그 얼마나 뭐 먹고 싶겠습니까? 맛있어서 그 빵 먹는 게 아니라 연명하기 위해서 그 입에다가 넣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이도 들고요 머리도 빠지고 몸에 힘도 없고 환경은 불편하고 무엇보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아도 그는 육체적 기쁨을 누릴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도덕적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누구를 돕겠어요? 뭐 돈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보람찬 삶을 살 수가 있어야죠. 살아가는 환경도 딱 정해져 있고요 쉽게 어디 나갔다 왔다 하지도 못해요. 시장도 못 가고요 마음대로 도서관 가서 책도 못 빌려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좀 성경 좀 갖다 달라고 너무 추우니까 외투 좀 갖다 달라고 그가 이렇게 디모데 후서에 기록하는 것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어떤 기준으로 봐도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100이면 100명 군대 들어간 사람 중에 휴가 날짜 제대 날짜 안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달력에 그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면서 며칠 남았나 계산하는 게 그 군대 간 그 청년들 그 하는 일이에요, 매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군대랑 달라서 감옥은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나 혼자 살아가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연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좀 삶의 그런 수준이 지금 너무나도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육체적 기쁨도 누릴 상황이 아니에요. 도덕적 기쁨도 가질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뭐가 있길래,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육체적 기쁨도 도덕적 기쁨도 없어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차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차원이었냐면 바로 영적인 차원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가 기쁘다고 말해요. 힘이 강한 자가 기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누렸던 금과 은을 정말 이 돌멩이처럼 쓸어 담았던 솔로몬 왕이 오늘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당신이나 혼자 가서 기뻐하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기뻐하지. 내 삶을 보십시오. 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나 이 현실적으로나 기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지금 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인생에 찾아온 이 고통과 그 극심한 아픔 속에서도요, 여전히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가보면 가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병명을 제가 딱 들어보니까 가망이 없는 병명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인생을 다 정리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는 정말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을 이렇게 신방 갔는데, 병실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환하게 막 저를 만나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오히려 제가 오히려 더 가서 위로받고 오고. 도대체 이런 분들의 이 비결은 무언가? 내가 봐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 것이 뻔한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 부자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 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육체적, 도덕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 문맥인 빌립보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교회 리더니까 그래도 좀 잘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페르소나 가면을 탁 쓰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요, 이 기쁨의 영성이 정말 다 여과되어서 삶에 녹아져 내린 사람인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결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비결, 기쁨의 비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찾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의 기쁨의 비결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이, 가장 반복해서 사용한 이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이요, 무려 성경에 132번이나 쓰였어요. 많이 쓰였죠. 영어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였어요? 주 안에서 살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 없이 기뻐하는 것은 다 가짜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새로 사면 좋을 것 같죠?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해요.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줄 알았어.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 여러분, 했던 거 우리 다 속아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져보고 그거 사보고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때요? 또 뭔가 없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지금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없이 기뻐하는 것은 다 모조품의 기쁨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서나 앉으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성과 같은 집에 살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다 무너져가는 초가상관에서요, 고기가 없어서 채소를 먹어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운 인생도요, 주 안에서 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요, 이 기쁨의 깃발이 마음에서 펄럭펄럭이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야, 저렇게 힘든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아픈데, 저렇게 가난한데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분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서 그 안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쁨의 깃발을 보고 아, 저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기쁜 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할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꼭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다 울고 화내고 짜증내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적인 기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천성적으로 우울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가끔 옆으로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가 빨리는 것 같아, 막 확 기 빨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있다 보면 막 내가 행복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기를 막 빨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분들 피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내가 얘기 들어주고 또 이야기 나눠줘야 그런 분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원래 사람은요, 본래 스스로 자생적으로 영적인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스스로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일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 달을 생각해 보세요. 막 기쁨이 막 넘칩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막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아, 그 빚을 어떻게 내나? 아, 그 돈 어디서 마련하지? 야, 이거 병 나아질까? 아, 이 자녀, 내 아들 때 얘는 어떡하지? 막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생각하면 여러분 뭐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염려와 이 고민이 많은 것이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본성이 자꾸만 이 어두운 쪽으로, 불안해하는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빌립보서에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썼어요.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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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반복하고 있다는 걸 의식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죠. 같은 말을 쓰면서 이 수고로움 하는 거, 이것이 너희에게는 완전하다는 거,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거듭해서 말하냐면요, 이것이 그냥 한번 기뻐하십시오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훈련을요, 우리 말부터 좀 바꿔봅시다. 말하는 것부터.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빈번하게 쓰는 말 중에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요, 지하철에서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서 일어나는데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그 모습이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아 죽는.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여러분 이미 말부터 너무 이렇게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하는 게 사람의 뇌는요 자기가 말한 대로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에는요 힘이 있어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뱉은 그 말도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런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을지라도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뱉은 말에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좀 노래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막 여러분 이런 노래 막 부르고 있으면요 옛날에 갑자기 지나갔던 그 첫사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홀연히 막 그만 만나자라고 말했던 그녀. 그녀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까? 그때 비는 주적주적 내리고 돌아오는 다리를 건너면서 그 외로웠던 그 지난날의 감정이 마치 막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 이렇게 좀 헤맬 수 없는 뭐 수많은 밤을 막 이런 노래 막 들으면 그 빼꾸드신 어떤 그 할아버지 그 어린 동네에 만났던 그 소녀는 지금 어떤 할머니가 되었을까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첫사랑이요 잘 산다 그러면 막 배가 아프대요. 막 첫사랑이 잘 산다 그러면. 근데 첫사랑이 못 산다 그러면 막 가슴이 아프대요. 근데 첫사랑이 같이 살자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노래 하나만 이렇게 불러도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막 이 찬양팀 막 찬양하는데 막 전성을 향해 가는 성들 마음이 막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게요 이게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재정비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고 찬양에 힘이 있는 게 왜 그래요? 내가 뱉은 고백으로 내 영혼이 재정비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이거부터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이 영을 정비하려고 말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고수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 저분은 정말 믿음 좋다 하는 분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답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늘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힘들어요.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찬양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대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까지 것 이거 문제도 아니지. 조금 전까지 교회 오기 전만 해도요 막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막 자기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막 이 세상의 끝인 양 살아갔던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예수 받은 은혜 받은 증거 많도다 막 이 마음에 감동에 휩싸이게 되니까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 남을 더 원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나 죽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야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닌가? 나보다 힘든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시잖아요. 멈춰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에서 먼저 승리하면 마음과 생각도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힘들고 어려우면 무의식적으로 막 불평하고 화내고 막 짜증내신 분들 계시죠? 막 짜증나 이 말이 막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 계시죠? 이제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기뻐할 조건이 없다 해도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놀라운 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요 그런 기대를 가진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해야지 기도를 하죠. 기대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 반대로 안 될 일만 생각하고 어두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생각, 죽을 일만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밤만 이렇게 딱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요. 막 내 입에 지금 무슨 말이 튀어나오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 그 짧은 순간 참아내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니까 자신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는 이런 삶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 그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보자. 부정적인 말보다 좀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의 말들로 채워가고 남을 쏘는 말, 남을 실족시키는 말, 남을 죽이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들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 직면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에 다 누구나 문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이유를 반드시 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이유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요, 먼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할 이유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